네,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 유다 집안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심, 적개심으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끌려갔다 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39장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할때 어떻게 되었을까 한참 궁금하던 차에 중간에 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끊고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재미있게 진행되는데 중간에 이야기 들어온 것도 참 이상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들어온 이야기 자체도 참또 이상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의 이야기인데 두 아들이 죽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다 하는 참 희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다가 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아들이지요. 근데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다른 지방에 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요셉의 그 고난과 관련해서 아마 심각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다가 다른 지방에 가서 살다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을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이 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관습적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자들에게만 족보가 이어지고 계보가 이어지고 남자들만 족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남자들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계보를 잊지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족보를 잊지 못하게 될 뿐더러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족보를 잊고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남편의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럼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이 이제 형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고 형의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당시 풍습으로는 계대결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또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 보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재산권을 형성하고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보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보니까 이제 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은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을 이제 형수인 다말과 동침하게 해서 첫째 형의 아들을 낳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형수인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건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고 형의 계보를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형수와의 동침을 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난의 행동도 악하다고 해서 결국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말과 동침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인 엘도 다말과 동침하다가 죽고 둘째 아들인 오난도 다말과 동침하고 죽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가 센 여자다 이래가지고 기피하는 그런 여성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볼때 셋째 아들 셀라도 오난과 동침하게 되면 이 애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셀라가 크면 너하고 동침해서 네 남편의 족보를 잊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끕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셋째 아들인 즉 남편의 동생인 셀라하고 자기를 동침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계보를 이을 수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다말이 이제 이 얼굴을 가리고 마치 창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동침한 값을 뭘로 주면 좋겠는 값을 약속을 하지요. 다음에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당신이 다음에 염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보물을 달라. 그렇게 해서 도장과 유다가 도장과 지팡이를 내어주면서 다음에 내가 동침한 값으로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난 뒤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는 깜짝 놀랍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이 죽었고 셋째 아들 세라는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을까? 그래서 이 분명히 이거는 불륜이다, 간음한 것이다 해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 물건을 보내지요. 시아버지가 모르고 맡겨둔 도장과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나와 동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그걸 받아보고 깨닫습니다. 내가 도장과 지팡이를 맡기고 동침한 그 창녀라는 사람이 바로 이 며느리였구나. 내가 셀라 셋째 아들과 동침하도록 하지 않으니까 그 남편의 계보를 잊기 위해서 속이고 내하고 동침한 거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며느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며느리를 살려둡니다. 살려두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베레스, 하나는 세라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요.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예,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이 베레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베레스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베레스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여성 롯, 예, 이 롯의 남편인 보아스,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이고 또 보아스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유다가 며느리하고 사이에 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8장은 너무나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의 첫째 아들 엘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고 둘째 아들 오난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죽고 또 시아버지가 갔던 며느리와 물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동침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패역하고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불순종과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지요. 그렇게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창세기 37장 7장에서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형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 유다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예화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화일 뿐 아니라 성경,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역사한다. 또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부모님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그 집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저희들 향한 하나님 모습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약속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와 그의 집안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유다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또 유다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 담대한 삶,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홍익의 모든 군속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 이 시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또 조속한 또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또 특히 또 파괴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예배당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홍수 피해가, 태풍 피해가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태풍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 두 손 덮어 보호해 주시고, 태풍으로 해서 침수가 되거나 파괴된 곳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나라를 관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익의 모든 근속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농작물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홍익의 모든 근속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는 성도가 없도록 홍익의 모든 가족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두 손 덮어 보호하시고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다의 집안은 하나님의 범죄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서,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홍역의 모든 그 하루를 지낼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화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취업의 문과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취업의 문, 진학의 문,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태풍과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홍역의 모든 근속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